이 바다에서 배들이 항해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초일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크도 암초에 부딪히면은 큰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암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이단들,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바로 암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암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헬라 말에 보면은 스필라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바다 밑에 잘 보이지 않는 큰 바위를 가리켜서 이 스필라데스라고 합니다. 이 바다에 항해를 하다가 배가 이 암초인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은 배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암초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신앙생활의 암초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잘못된 길로 갔던 구약시대의 세 사람을 지적을 하면서 이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말씀합니까? 어떤 길로 가면은 암초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가인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을 무너뜨린 암초는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아벨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 하와의 자녀들 아닙니까?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 제사가 잘못됐구나. 아버지 아담에게 물어봐야지. 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동생한테 물어봐야지. 다음에 내가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들판으로 유인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암초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집에 염소와 나귀를 키웠어요. 그런데 염소보다 나귀가 일을 잘하죠. 무거운 짐을 나귀가 잘 나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자기보다 나귀를 더 좋아하거든요.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언젠가 저 나귀를 해코지해야지 없애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주인이 이 나귀의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 나귀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생각해도 주인 나쁜 사람이지. 나한테 짐을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고 네가 죽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한번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그렇게 때리다니 너 참 억울하지 않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주인의 태도를 고칠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면 네가 짐을 싣고 가다가 저 개천을 지나갈 때 피곤한 척하면서 확 넘어져 버려. 그러면 주인이 앞으로 너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안 지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솔깃한 나귀가 어느 날 개천을 지나가다가 아 지금이 기회구나. 그래서 그냥 피곤한 척하면서 확 넘어졌어요. 아 그랬더니 주인이 걱정을 하면서 수의사를 불러다가 이 나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진찰을 하니까 이 수의사 하는 말이 아 다리가 좀 상했네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염소의 간에 피를 바르면 금방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빈둥빈둥 놀고 다니는 염소를 잡아다가 그 간에 피를 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건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가인과 반대되는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보면은 바나바 같은 경우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바나바, 그는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불러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하고 자기보다도 바울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던,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런 공로자였습니다. 그 바나바는 가인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갔죠.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망하게 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암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발람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발람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숭배하는 길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암초였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방왕 발락이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 돈을 받는 그 욕심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음행을 향하게 해서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을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이스라엘 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적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한에 살면서 저 사람이 남한 편인지 북한 편인지를 도대체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들, 아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 같긴 하는데 그렇게 보면 선지자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는 분명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탐욕에 젖은 사람이었고요. 자기 동족을 음행하도록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이 발람을 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같아서 선지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는 메소포타미아 술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었던 그런 어쩌면 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의 역사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그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그 월남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 뭐 장군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경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월남 편이 아니라 월맹 편에 서는 바람에 그 월남이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발람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면서 그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동족들이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연병이 생기도록. 연병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전염병 아닙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선지자라는 양반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를 태워가던 나귀가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라는 양반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발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슬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락의 지시를 받아서 잘못된 것을 전하고 또 이 소스를 제공해서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칠 수 있도록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분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어쩌면은 이 발람처럼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저주를 받은 비극적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아주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안 하니까 성령이 마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니까 아 이거 돈벌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게도 그런 능력 줘가지고 내가 손을 놓고 안수만 하면 성령이 막 임하도록 그런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습니까? 돈으로 매수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딱 잘라서 말합니다.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능력을 성령을 살려고 하느냐. 너 돈과 함께 너가 망할 거야. 너는 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가 없지요. 돈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어떻게 성령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주명이가 돈을 요구하죠. 구걸 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돈을 줬습니까? 돈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는 신앙생활의 암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아주 악질 강도들이 하루는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강도짓만 하지 말고 정말 좀 새 사람 되어 살아보자 결심을 했대요.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보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뺏어서 훔쳐서 이제 그들이 했던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되고 그 이제 배를 타고 금덩어리를 들고 가는데 강을 중간쯤 가서 깊은 쯤 갔는 데서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밀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밀어서 빠뜨려 죽였습니다. 남은 두 사람이 건배를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건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길을 가는데 한 오두막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들어가서 음식을 좀 구해올 테니까 이거 잘 지키고 있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음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나가서 저 사람을 내가 없앨 거야. 그래서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물이 있길래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야 이게 다 이제 내 거구나.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부엌에 들어간 사이에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될 거야. 그래서 물에다가 독을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죽였으니까 이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은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암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돈이 좋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내용들은 그거죠. 다들 돈을 좋아하는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부자 중에 옛날에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목표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악착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되었어요. 라스베이거스에 호텔을 세우고 유영장을 만들고 또 비행기 회사도 만들고 영화사도 만들고 방송국도 만들고 50여 개 업체를 경영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미인 배우 에바 가드너와 살면서 또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자 배우들과 연문을 뿌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과 여자와 명예를 원없이 소유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폐결핵에 걸려서 10년 동안을 유리로 차단된 그 벽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많은 돈,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누군가가 자기가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뿌려서 자기를 죽일까 하는 피해 망상증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징어처럼 사람이 말라갔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은 하루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가 1977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남은 재산이 2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7년 전, 거의 50년 전이니까 20억 달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을 두고 임종할 때 마지막 그가 외친 말이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두 마디를 외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지만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많은 미인들과 함께 살고 많은 재산을 축적했지만은 세상에 그 가져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마지막 남긴 말이 nothing. 그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 선교가 목적이었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코닥 칼라를 만든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빈민촌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해서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밤마다 자기 전에 아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앞으로 자라서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방을 나가시면은 또 이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지가 사진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기술을 배웠고 그리고 사진 찍는 기술이 특출해서 아주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많은 사람들 오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는 작은 가게를 하나 내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휴대용 필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파는데요. 이게 국내뿐 아니라 온 세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코닥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선교 사업에 크게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사용했을 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주시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또 그렇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이스트만은 돈이라고 하는 이 암초를 신앙으로 극복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고라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라의 길을 가게 되면 이 암초에 부딪히는 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악당이었습니다. 원래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레위 자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에 못지않게 뭔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그 명예주의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파묻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고라 자손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고 성막에서 문지기로서 정말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일을 했습니다. 어느 지파보다도 그런 구별된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은 욕심이 지나쳐서 족장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는 오만 불손했고 명예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모세가 나서서 내가 너희 지도자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왜 너희들이 잘난 척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도전하는 아주 반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는 고라의 암초가 뭐냐? 바로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명예를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이 또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뭐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잘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분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아이고 바나바 선생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나도 땅이 있는데 나라고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팔아온 것이 아니고 바나바를 시기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나도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이런 위치를 가질 거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교회는 이제 같이 시작한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한 교회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붙이게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시고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밭을 팔고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었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이거 전부 다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밭을 팔지 않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왜 당신 밭을 안 팔어?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와서 시비 걸거나 뭐 충동질하거나 그럴 사람이 없어요.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팔아놓고서는 아깝다고 숨겨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지금 베드로를 속이는 건데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세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를 감춘 이유가 바로 욕심이죠. 밭을 팔아서 가져온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욕심이 있으면 안 팔았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팔기는 팔았는데 이 갖다 주려고 했더니 아이 돈이 너무 많어. 아까워.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교인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기도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고 또 막상 바치려고 해보니까 아 욕심이 그냥 마음에 돈에 대한 사랑이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베드로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암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이 게하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나만을 따라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돈도 좀 받고 외투도 받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외투 여러분 뭐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명품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방도 하나에 뭐 만 불, 이만 불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구경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옷도 뭐 명품 좋은 거는 뭐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옷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게하시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외투에 대한 욕심, 명품에 대한 욕심.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걸려요. 선지자를 속이고 그 욕심을 채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전쟁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해서 안 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거기서 채우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죽지만은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성과 전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패배해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도 이겼지만은 아주 작은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작은 성인데 그거 나가서 전쟁 쳐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간 때문 아닙니까? 그 아간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자기 나라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갖다주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또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것, 가인이 했던 것, 고라가 했던 것, 이런 반역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이런 암초에 부딪히면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파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암초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암초를 잘 극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장애물, 암초와 같은 것 혹시 있다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이러한 암초들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